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이기까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비밀한 계시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함께 깨우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바 삶의 내용과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후반부 첫 번째 장인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 40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팔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면 40장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이사야 후반부 마지막 부분들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런저런 어려움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0장에 들어오면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것은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자기 나라를 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와 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한없이 높아만 보였을 것이고 이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그분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등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이방신들을 호출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라고 말했는데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고레스를 누가 호출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레스를 불러서 그 일에 수종들게 하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실 또 다른 몽둥이와 채찍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방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2장으로 들어오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한 사람을 보라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종은 누굴 가리키는가? 통치자요 왕적인 존재인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1장에서는 고레스를 언급했는데 42장에서는 또 하나의 종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이룰 중보자로서 이 두 종, 고레스와 그 다음에 메시아, 이 두 종을 언급하는데 이 두 종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온 천하를 정복하는 군주로서 세상의 힘과 물리적인 군대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짓밟아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염두에 두시고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막대기요 더 강한 채찍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분쇄하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장에서 언급하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이 종은 이런 세상의 통치자 바벨론이나 혹은 메대 바사와 같은 나라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종은 고레스와 다릅니다. 그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마치 어린 아기를 품에 안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여호와의 종을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종은 먼저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모세가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진정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파기했던 그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런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42장 6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랬죠.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여호와의 종이 감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으니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로 일어난 결과가 오늘 본문인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찬양이 등장하고 있지요. 무엇이 어떤 일이 이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행한다 그랬죠?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진정한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안 듣는 인생들을 잡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속박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영적인 속박의 상태로부터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오래전에 미리 계획하고 계획하신 바를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바를 알리시고 예언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을 때 반응은 당연히 찬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나오는 찬송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보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정은 송영이에요.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는 이 구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새 일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고 48장 6절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 어떤 일인가?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박으로 더 벗어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으로 물리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은 죄의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 돌아오는 구원을 가리키는 모형과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은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타나는 49장 6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 놓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런 구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린 천상의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고 14장 3절에도 보면 땅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역시 노래를 부르는데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새 노래죠. 새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작품, 가장 최근에 작곡되어진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구속의 개념이 등장하죠. 무엇이 정말 새로운 것인가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름 아닌 새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비록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는 분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찬송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서 음도 안 맞는 막 노래를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노래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예수께서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이 이 예수님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고 뭐라고 찬송했는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 역시도 아기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찬송들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를 세우신 목적은 언약 백성과 이방 사람들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의 백부장, 그 다음에 또 뭐 대가볼리의 귀신 들린 사람,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 국구를 맡은 내시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다음에 오순절날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또 각국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일, 구원에 관한 일들을 사도 베드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예언의 말씀의 성취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예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가장 먼 바다에 사는 이들부터 가까운 해안에서부터 내륙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중에는 누가 가담하는가? 게달 사람, 셀라 주민도 찬송할 것이라 그랬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유목민을 가리켜요.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을 가리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셀라 주민은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열방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앞장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맹인들에게까지도 구원하실 뜻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유다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인데 이런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범세계적인 복음 전파 사역,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체적인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데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라는 이 표현 70인역 성경에는 그들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표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표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덕은 제 이름의 큰 덕자, 덕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가리켜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고레스 왕과 같은 이방 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도구와 수단과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방향 지시든 것 같아요.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구원자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수단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리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찬송을 받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 마지막 최후 통첩을, 즉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력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용사, 분발한다, 크게 친다, 숨이 찬다, 헐떡인다, 황폐한다, 마르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2장 2절, 3절, 4절에는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른 한면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쳐서 분쇄하고 파쇄하는 용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장 10절 말씀, 곧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실행이에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자로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분발하여 크게 치시고 숨이 차서 헐떡이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마르게 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인자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면서 밖으로는 대적들과 싸워야 구원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 14절에서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어머니의 행동, 산모의 행동을 궁적으로 가리킨다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급박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앞선 13절 이하에서도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어지는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초목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어떤 안전지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인데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지 않냐고 우리가 어디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가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표현은 강들이 섬이 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넓긴 하지만 깊이는 매우 얕은 강에서 강물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없었던 섬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물을 다 말리셔서 없던 섬이 이렇게 불쑥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구원임을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며 참았다. 지금도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노아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물로 심판하느냐. 지금 하늘은 쨍쨍하고 때 앞에서는 내리쬐는데 무슨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고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늘 영혼으로 막 감지하고 느끼면서 마치 내 옆에 있는 아내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막 만져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한 때가 이르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어느 누구도 방해자로 나설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때 겪었던 제일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상황 자체라기보다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죠.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거꾸로 내가 뭐 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상실감, 포로 시기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런 상실감은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많은 기간 동안은 그냥 상실감과 좌절감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6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상실감을 겪도록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그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흔히 보통 말라기서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기간을 가리켜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와 같은 예표적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간기 기간은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 시대겠죠. 이게 중간기의 2분의 1입니다. 이때는 유대교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후반부 역사는 어떤 시대겠어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라가 장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겠죠. 마카비 독립전쟁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400년 동안 이런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간, 즉 중간기 400년의 기간에 일어난 일은 정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기록이라도 남겨놓고 400년 동안 좀 참으라, 내가 언젠가 나타나겠다, 요 메시지 하나만 딱 있어도 좋겠는데 그냥 마치 영화가 이렇게 쭉 상영이 되다가 느닷없이 그냥 화면이 탁 꺼지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한 5분도 아니고 말이죠. 수백 년 계속되어 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더욱 침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큰 상실감을 느꼈는데 요한 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은 이런 사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묵시 문학이 왜 만들어졌는가? 크게 고통을 겪는 이 고통의 시대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암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침묵기에 살고 있었던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나타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찾아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본문 16절의 맹인에 대한 언급을 잠시 유보했던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 의하면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 곧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는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구분대를 곱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인을 특별히 언급했었을까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쨌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메시지로 알리시기 위해서 맹인을 구원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펴지는 날을 갈망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좀 잦아지는 어떤 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시점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갈망해야 되는가? 이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올백을 맞아온 것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죽는 것, 이게 그냥 내 소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요, 회심입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좀 보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비정규직이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지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너무 조금만 경험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 다음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싸움에 나서는 용사와 전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첫째 아이를 해산하는 그날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옆방에서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어렵고 힘든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전사의 비유함과 동시에 해산의 고통 끝에 자녀를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에 빠져서 저기서 그냥 몇 번 그냥 꾸룩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드시겠어요? 내가 수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어서 자녀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떨치고 나서는 용사로,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산모로 하나님 그분의 심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는 전쟁에 나서기 위한 준비는 대개 오랜 시간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특별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9달 동안은 여인의 행동은 물리적으로 역동적이지 않아요. 조심조심 걸어다닙니다. 함부로 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용사가 전쟁에 나설 때나 9달 동안 아이를 몸에 안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해산할 때는 큰 함성과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고 말해요.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참지 않고 일어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이나 또 산모가 해산하기 전에는 매우 고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뭐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가라는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그가 시몬이요 안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익하게 봐야 될 표현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라는 이 표현이죠. 여기서 맹인은 어떤 맹인인가? 실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력한 상태, 특별히 영적인 맹목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래도 자기 집은 익숙한 환경이라 그 방의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집에서만큼은 어려움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익숙하게 자기 집안에서는 행동할 수 있는 맹인이 16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길로 표현되는 낯선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18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6장 9절 이하의 말씀 오래되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예.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도 없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삶의 기체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마치 어떤 상태와 같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마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도록 하여 그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그 예언을 실제로 가시화하시고 가시화한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내용이 12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를 옮겼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 아이디어에서 짜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선지서를 다 생각하고 이 어법을 따라 복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눈이 먼 죄인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앞에 길을 밝혀주시고 길에서 장애물을 치워주심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 행하시는 여호와는 달리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우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바알 선자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오 신이 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우상, 세상신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7절 마지막에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물리침을 당할 자가 누굽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자죠. 누가 수치를 당하죠? 부호 만든 우상에서 너는 내 신이라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돈은 내 신이다. 높아진 자리는 내 신이다. 세상의 쾌락은 내 신이다. 맛있는 음식은 내 신이다. 그런 사람은 뭘 당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 귀한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을 맡길만 하다. 내용은 전체를 여기다가 다 모두 걸기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고 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진정한 구원을 참으로 경험한 자만이 참된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싫어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세상 물리적인 힘과 권세에서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수치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 안에 이 깨달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 말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박 상태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눈을 감고 있다가 드러내지 않으실 때는 눈을 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그 큰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 한평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참된 구원받은 그리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참으로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